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의 말이 남을 때가 있어요. 생각에 기억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은 한 시간을 들어도 마이동풍격으로 속이의 경읽기로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말은 슬쩍 지나간 말인데도 그게 마음에 다 남을 때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졸업식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잊지 않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게 이상하게 기억이 되고 내 삶의 교훈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에 또 새로운 출발을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이제 다 됐다 그럴 때, 다 이루었다 그럴 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제 그것을 빈도로 삼아서 새로운 세계로 나간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 기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암송이 아닙니다. 잠언 3장 3절, 7장 3절에 보면 마음판에 새겨준다. 먼저 말씀이 내 속에 감동이 되고 잠언 2장 10절 말씀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성령의 불로 막 새기듯이 새겨줘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우리 18절에 보면은 그 두 돌비에다가 친히 기록하셨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받아가지고 돌판에다 기록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처럼 육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준다. 그랬어요. 사람은 육신만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판에다가 성령께서 새겨준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하여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또 듣다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문득 성령께서 새겨준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없는 말씀을 절대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등지에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새벽에는 이미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본문 따라 하면 됩니다만 저는 주일날 강의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본문 설교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게 상당한 고민입니다. 피고 뭐 오늘 이거 전해야 되겠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레미야 13장 18절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된다. 알곡이 된다. 예레미야 13장 28절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절기 설교할 때는 늘 그게 판에 박힌 설교를 하기가 쉬우니까 늘참 긴장을 하며 내가 잘하는 설교, 내가 하고픈 설교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는 그냥 땜빵식으로 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좌 앞에 나가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처럼 이번에 온 성도들이 종료주일 맞이해서 오시는데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문득 떠오른 말씀, 내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시편 40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영원토록 새겨졌기 때문에 천국에까지 가서도 이 말씀은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오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전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새겨진 말씀, 아픔으로 새겨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가 살았고 내가 살았고 왜 그러느냐? 나사렛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웅덩이를 심히 크게 파놓고 나사렛 성전만큼 웅덩이를 팠으니 그때 상황이 이루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 웅덩이에 사람들 빠지면 어떡하나 등등 조소와 힘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그때 성전 지을 때 저 지금 주차장이지만 저기 트레일러를 갖다 놓고 거기서 365일 새벽 기도할 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거기에 촛불을 먼저 켜놓고 예배 드릴 때입니다. 주일날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땐 오후 2시 예배였어요. 저 1560번 단다스 웨스트에서 빌려볼 때인데 그때 주일날 저는 새벽에 한 장씩 읽잖아요. 지금 베드로후서 1장 끝났지만 계속 창세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지금 몇 바퀴째 돌리는지 계속. 근데 그때는 시편 40편이었어요. 그냥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 미리 나와서 또 읽고 하면서 전하는데 그때는 감동이 없었는데 이제 본문을 성도들과 함께 교독하는데 2절 말씀이 탁 낚싯바늘에 걸리듯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왜 이게 은혜가 됐느냐 말씀드렸듯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크게 파여져 있었어. 그게 생각이 나. 여러 가지 건축 상황 어려운 것 생각하니까 눈물이 피어듯이 쏟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파놓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절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교회 재정이 없고 건축 재정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땅만 겨우 사고 나머지는 다 은행 빚으로 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은행 빚도 한꺼번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 조금씩 나오는 친척 따라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아, 나를 생각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우리 교회를 생각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 기도하고 한 7시 조금 넘어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울기 시작한 하나님 1절, 2절, 3절, 4절 17절까지 읽고 또 뒹굴고 읽고 뒹굴하는 가운데 어느덧 12시가 되었어요. 이제는 2시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급히 나가는 바람에 큰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내가 빨간 신호등에 그냥 지나간 거죠. 너무 취해가지고. 그때는 막 비몽사몽이었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교통사고 나는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부주의했죠.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빨리 가려다가 빨간 신호등에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바로 이 보남드로프하고 스케온에서 나오는 길, 거기 외환은행이 있는 곳, 그 사거리에서. 그래서 교통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나도 안 다치고 그 밴에 탔던 어린아이도 안 다치고 남편 아내도 안 다치고 그랬어요. 시기를 보니 2시간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경찰한테 내가 목사인데 2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뒤처리 좀 해주시고 나를 좀 교회당에 좀 데려달라.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오케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왜 진작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나를 데려다 줬어요. 주차장에 조그만 그 몇 대 된 주차장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때 이치훈 장로님도 나왔어요. 그날의 장로님이 기도 순서였어요. 기도했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그래서 그때 시편 40편을 설교를 했어요. 간증적으로 설교를. 따라합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려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저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난 이유는 모르지만 오늘 분명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을 우리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0편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40편은 메시아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40편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 시대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황소 이런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매일 범죄다 내가 죽이고 또 죽이고 또 피 흘리고 또 뿌리고 나는 단번에 제사를 원한다. 어느 날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앞으로 성경 66권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14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완성된 성경 그 핵심 주제는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염소의 피가 아니고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양의 피가 아니고 아들의 피를 원하시는군요. 내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그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마치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죠.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이 인생들을 끌어올리시려고, 십자가의 손으로 끌어올리시려고, 그래서 그 발을 반석 위에, 예수님 신령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그 걸음을 천성길로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이 인생들, 정치로 건질 것이냐 경제로 건질 것이냐 그 선인으로 건질 것이냐 그 무엇으로 건질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먹고 있다 오신 분이, 건지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30년 사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심의 목적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며, 이제 예수님의 3년 그 공생의 마지막 더 라스트 위기 다다랐습니다. 그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월화수목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적은 새빨간 허무 맹랑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의 오심의 절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겸손하여 나귀에 적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여 공의 왕, 구원의 왕이 임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종려가 나무가지를 들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저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앞장에서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때에 내가 왔나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편 40편 통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빠진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11절에서 17절까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 먹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위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곡케 하셨도다. 단지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환난의 수렁에서 건지기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려고. 할렐루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새 노래입니다. 세상에 팝송도 있고 샹송도 있고 드로트도 있고 앵카도 있고 베레벨 노래가 다 있지만은 그것은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천국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유행가 백날 불어봐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국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과 여호와를 의지할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을 부를 때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기가는 집이라. 그런데 어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때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맹인의 눈을 고치고 다리 저는 자의 절름발을 고쳤습니다. 아, 그때의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장들은 싫어하죠. 이상히 여기면서 미워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보면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진노하고 화내고 찬송 부르자는데 왜 화를 냅니까? 찬송하자는데 왜 화를 내고 불평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주의자들이죠.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내가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기지만은 젖먹이가 노래할 때 대적들을 물리치는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쥐야다. 새 노래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니 천상의 새 노래가 불러지는데 두루마를 가지고 인봉을 띠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따라합시다. 피로 사서. 새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던지는 것은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혈의 능력이다. 고린도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보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새 노래가 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소년을 따라합시다. 새 노래를 부르니. 누구냐? 누가 새 노래를 부르느냐? 앞에서는 천사들,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부르는데 여기서는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속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 바로 상징적인 숫자죠. 이들이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정여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새 노래를 불러보았습니까? 지금도 새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시편 33편 1절에 새 노래를 부르며 연주할지어다. 시편 149편 1절에 새 노래를 부르며 성도들 가운데 찬송이 있을지어다. 이번 우리 고난주간 거치면서 부활주일 거치면서 아, 새 노래의 그 천국의 노래를 우리 교회 38주년 맞이해서 다 함께 부르게 되기를, 어린아이도 부르게 되기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천국의 노래를 미리 이 땅에서 부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십시다.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가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의 시와 신령한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노래, 십자가 보혈의 찬송을 날마다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린 너의 피로서 나를 경계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십시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안 될 때라도, 기쁠 때라도 새 노래, 새 노래. 이 백성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새 노래를 부를 때 너는 내 노래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 찬송 부를 줄로 믿습니다. 화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왔나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9절 말씀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을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한 소식은 바로 뭐냐?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의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입술을 닫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도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첫 성입니다.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그것은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숨기지 아니했어요.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많은 회중 가운데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의의 기쁜 소식을 3년 동안 아낌없이 다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쁨입니까? 뭐가 기쁨이에요? 요즘 뭘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시편 19편 8절에 주의 계명은 정직하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시편 119편 92절에 만약에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가운데서 멸망할 거라 그랬는데, 주의 말씀이 내 꿀송이보다 더난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 가운데서 다 말씀을 녹한 그 모든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이후로,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이후로,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후로,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후로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에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전하신 말씀이니 오늘부터 바로 그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날짜 따라 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왔나이다. 왜 와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에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5장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가운데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 대사상적인 기도를 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있어 저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깨닫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서 구원의 기쁨에서 샘물을 마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요? 왜 피곤한데도 말씀을 먼저 듣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종말장을 이야기하며 재림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에는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아침 되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 말씀을 가르칩니다. 언제부터? 새벽부터.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저거는 고난 중간에 있는 말씀. 고난 중간에 호산나 호산나만 외치지 아니하고 저들은 이른 아침부터 와 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새벽부터 경청하고 마음판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성전에 나와 들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꼭 온라인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진받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에서 20절까지 17절까지 왜 오셨는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가 낙심하였어. 그렇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고통입니다.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2절에 뭡니까? 가장 깊은 웅덩이,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은 바로 죄악의 웅덩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재앙을 저주를 갈라디아 3장 13절에 다 담당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인데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대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 그래서 나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목요일 날 밤에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왔나이다. 왜 왔습니까? 피 흘리려고. 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사함의 기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다음에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는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런데 주님이 흰 눈처럼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혈로 내 죄를 씻었으니 나도 내가 왔나이다. 나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종려주일 맞이하여 고난 중한 맞이하여 예수의 피가 나의 붉은 죄를 악만 죄 가운데서 멸망의 죄에서 나를 건지셨다면은 여러분들도 형제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죄는 부끄럽습니다. 나를 향하여 여기 14절 13절에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왜?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멸하려 하는 자들 다 수치와 낭패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은 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15절에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은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가 당해야 할 온갖 조소와 온갖 비방을 한 몸에 담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수치가 얼마나 욕된 것인지, 주님이 대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발가벗긴 채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수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저는요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가난하고 궁핍했을 때에 그 말씀 통해서 그때부터 재정이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건축 현장에 성도들이 막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완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17절 말씀에 응답이 된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진짜 가난의 웅덩이 속에 처박혀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부끄러움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난에서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 교회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여 모든 일에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영권, 인권, 물권까지 주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가난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가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으니 하나님 내가 때끌이 없어서 죽는 것은 좋지만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많아 곳곳에서 도와달라고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니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구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니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 하시는 손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심의 절정은 십자가 지심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빠진 자들을 건지시고 새 노래 찬송을 부르시게 하여 이를 위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때 속의 죽음으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